신약성경 217페이지 The Book of Acts Chapter 17 Verse 1 through 9 준비되셨으면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노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 주여 종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섰사오.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연약할 적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진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첩첩산중입니다. 지난번에는 빌립보에 갔다가 복음 전하는 시초부터 얻어맞고 감옥에 가서 주님의 역사로서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라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도 형편이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원래 데살로니카는 알렉산더의 장군 중에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이 BC 332년에 설립한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바로 항구에 위치해서 아드리아 해부터 비잔틴까지 가는 중요한 통상로에 아주 요점에 처해 있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여하고 또 요새입니다.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로마의 포위를 끝까지 저항했던 아주 중요한 마게도냐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주 크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기에 인원이 많아서 유대인의 공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회당에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당시에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공회 가는 곳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순수한 혈통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부 유대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전향한 할례받은 이방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영어로 프로셀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로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유대교에 귀는 하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교의 율법도 지키지 않지만은 그러나 유대교에 있는 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responsible people들 저희 바울의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저희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변하니까 바울이 성공을 할 적마다 꼭 유대인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음모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였던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그 다음에가 재미있어요.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면 이런 말은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극성스럽게 전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저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우리 장사도 못하겠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을 저럴 정도의 바울과 신라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바울과 신라가 당시 로마 전체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무리. 그러나 정녕 생명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복음의 불길이에요.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단의 왕국을 가장 어지럽게 하던 바울과 신라.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은 아주 천하에서 천하를 어지럽히기로 소문난 사람이고 그런 데살로니카 교회는 또 천하에 소문난 가장 본이 되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이 되는 사도 바울과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함께 상고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본이 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 근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지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데 바울도 본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과 그것을 쫓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푯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인생 인생사를 사는데 여러분 뭘 보고 쫓아가는 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골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는 인생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그저 오늘 하루하루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끝인 인생 삶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개돼지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 인생들 뭐가 다릅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것 만족하는 인생. 바울은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보람있게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삶의 태도, 복음 전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바울은 항상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은 불굴의 용기가 있었어요. 내 앞에 놓여있는 것이 설사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칼이든 죽음이든 아무 두려움 없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의 근본은 쫓아가는 대상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불굴의 용기를 가진 그 근본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요 내가 육신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이 바로 불굴의 투지를 가진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의 모든 동기는, 모티브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정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에 의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이루어진 성공 또 이기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성공 과정과 동기가 잘못된 성공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이 피할 대상이 아니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인생살이의 고난은 여러분이 예수님 쫓아서 살려면 고난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고난을 피하고 쉬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 올바른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데살로니카 교인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녀로서 양육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첫째,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자애로운 유모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돌보는 것 심령으로 갓 태어난 데살로니카 교회를 바람이 불면 꺼질까 사랑하면서 정직과 겉면과 흠없는 행위로 본을 보이면서 교회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이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자녀를 맨날 애기 키우듯이 자녀가 나이가 30, 40이 돼도 아직도 자기 치마 밑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감싸기만 하는 그런 동물적인 사랑 자녀를 독립심 없이 망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목회자들도 은혜로 성도들을 감싸고 돌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없을 적에 바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이 엄한 아버지의 사랑이 없을 적에 그 교회는 제 길로 가지 못하며 그런 자녀는 제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한 아버지가 자녀를 인도하듯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이는 너희로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예루살렘에 방책이 눈이 잘 안 오는데 폭설이 쏟아졌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지나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선 곳은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정착해서 나무 심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야 비가 와서 물이 고여서 땅에 있으니까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한 뿌리 심어놓고 거기다 물을 10년을 계속 물을 주고 가꿉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빨아들다면 세월이 10년은 걸려요. 그런데 그 비탈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뿌리채 뽑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애기처럼 키워놓으면요, 이렇게 찬바람 몰아치면 폭풍 한설 조금만 와도 뿌리채 뽑혀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요동치 않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기르기 위해서 그들을 굳게 하는, 때로는 징계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입니다. 뿐만 아니고 자녀가 어려움에 있을 적에, 도저히 감당 못할 시험에 처했을 적에 함께 감싸고 고난 가운데서 위로할 줄 아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래서 자녀로서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자녀들끼리 함께 피차 간 사랑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여김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어디를 가든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자란 나무를 다루듯이 비바람을 치면은 쓰러져서 죽어버려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서로 참고 안위하고 키워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고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의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남의 간섭 말고 자기 일이나 하고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살도록 경계합니다. 그래서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식을 키우는데 사사건건 부모가 다 해주면은 그 자녀는 여린 나뭇가지처럼 자라서 나중에 바람만 불어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두 가지 문제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만 간섭하는 사람. 일꾼이 아니고 말꾼입니다. 두 번째는 맨날 자기는 사랑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만 하는 그러한 거짓 근성을 가진 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남의 간섭 말고 종용하게 자기 일이나 하라. 두 번째는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스스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외인을 대하여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정말 이 부분은 강하게 매지를 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로 상대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성도가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적에 그 목회자는 self-esteem,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말씀을 전할 적에도 믿음있게 능력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목사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씀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녀를 훈육하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또 자녀를, 여린 자녀를 감싸안고 젖을 주는 유모의 심령으로 키울 적에 데살로니카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회 본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교회이든 성도이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세 가지 본이 꼭 있어요.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본을 보고, 두 번째는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사람의 본이 있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교회의 본을 따라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나아가며, 두 번째는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분들의 삶의 본을 따라 나아가며, 또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 사도를 본받고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는 세 가지 면에서 아주 소문난 교회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먼저 능력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환난 중 요동치 않는 믿음의 역사를 보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적에, 오늘 설교의 말씀을 받을 적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가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요령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피차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용납하는 사랑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 사랑의 역사가 있는 교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성공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는 이분들은 항상 주님 오신 날 대비하면서 이 땅에서 나를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이것으로 거룩한 본을 보인 교회입니다. 데살로니카 교회의 문제는 이 본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요새 사회를 보면서, 특히 이민사회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정치적으로 무슨 특별한 권력을 잡아서도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는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부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저 사람처럼 크겠다, 누가 있나요? 신문지상에 지난 2주 전에 뉴욕타임스 제1면에 큼직하게 나왔어요. 바로 전 대통령이라던 사람이 이제 체포돼서 수갑은 안 찼지만 얼굴이 완전히 똥색이 돼서 끌려 나오는 장면을 뉴욕타임스의 제1면에 탑으로 찍었더라고요. 그 사건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친 영향이 어떨까요? 미국의 각 대학에 나가 있는 대학생들, 그 아이들에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비단 국가 원수인 대통령 문제뿐이 아니고 교회 목사들, 학교의 교수들, 가정의 부모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본을 보고 자라고, 젊은이들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의 본을 보면서 그 본을 쫓아서 합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That's your problem.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번호를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사회가 번호를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갈수록 이 사회가 더러워지고 추악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단의 때가 지금 가장 급박해서 어디 가든지 바로 이 본을 보이지 못하도록 깨뜨리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서울로 왔는데 고생고생해서 고학에서 서울 올라올 적에는 제 마음에 최소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소위 한국의 인류대학이라는 대학의 교수라면은 내 인생의 고를 제시해 줄 수 있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대학 1학년 입학 딱 해가지고 교수님과 같이 야유회를 가서 제가 인생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발견한 것은 나보다도 훨씬 인생에 대한 뚜렷한 고도 없고 다채념한 비참한 인생들이더라고요. 대학 4년을 바로 이 본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기법했어요. 4년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공부 전혀 못했어요. 공부를 해서 뭘 할 것인가 뚜렷한 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없어요. 사회도 본이 없고 늦게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란 분을 발견했어요. 인생의 본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쫓아가는 삶,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의 불굴의 용기, 그 믿음, 그 쫓아가는 고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카 교회에 이 본을 보이는 이 문제들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삶의 골이 목적이 뭐냐 말이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세요. 자녀 잘 키워서 인류대학 보내서 자녀 잘 되면 됐어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축복받으려고, 잘 살라고. 데살로니카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 내 썩을 몸이 비록 죽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해서 영광의 주와 그날 함께 있으리라. 영원을 바라보는 이 뚜렷한 비전이 있어요. 썩어질 것이 비전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그 재림하실 적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교회 나는 목적이 이거 한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은 이거 한 가지예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전도요. 성경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이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이 자기가 가는 골이 뚜렷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욕하는 성도를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 뺨을 오른뺨을 치는 성도에게 왼뺨까지 치라고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래서 바로 그 고를 향해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만 기뻐시게 하겠다는 이 심령 가지고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어떠한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오픈업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 몸과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마음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주님 오는 날까지 관리하며 복음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자로 사는 인생. 그렇게 사는 인생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가 있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본이 되는 직장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물이 나아가서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아가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러할 적에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선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것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본을 세울 수 있는 일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세금 보고할 적에 정직하게 하십니까? 일을 하되 남의 일을 하든 건면하고 성실하게 주님 주신 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십니다. 정직과 건면과 성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대로 기초한 것들이에요. 부모가 탈세하고 부모가 걸핏하면 거짓말하고 우선은 금전적으로 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그거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자녀들에게서 보는 거예요. 제가 매일 나가서 근무하는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올망졸망하게 요만한 애들 한 7살에서 12살까지 있습니다. 쓰레기를 전부 교회로 다 버려요. 그 위에 있는데 부모가 쳐다보고 웃어요. 교회에 와서 도둑질해 갑니다. 내가 어느 인종을 가려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종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번호를 안 보이고 분유가 나니까.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정말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고 싶으세요. 먼저 말씀해 본 것은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덕을 세울 수 있는 오늘 보이는 삶을 오늘 이 시간부터 가정에서 보여주시고 교회에서 보여주시고 사회 내가 있는 위치 어디서건 보여주실 적에 교회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부모의 본을 보고 인물이 특출한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사회가 한국 이민사회가 미국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거예요. 맨날 바라기만 하는 사회가 아니고 기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감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종이 입술에서 나간 말씀 중, 오 주여,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말 부분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 그 부분들 다 잘라내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기와 능력과 겸손과 능력의 본을 받고 성도 한 분 한 분들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됨, 학교에서 본을 보이는 학생이 됨, 교회에서 본을 보이는 성도들 됨으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사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젊은 사랑을 전파하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 사랑의 예물을 드립니다. 새벽기자님 나오시죠.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뿌리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아버지의 희생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고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 함께 예배드린 성도 한 분 한 분들 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나라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삶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용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나이다.